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17장 6절 7절 말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노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루리라. 여기 보시면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 음녀는 다른 사람들을 취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자신의 박해 행위에 도취돼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대환란기를 겪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대환란기를 겪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신자들은 은혜 시대의 종말이 가까우면서 몇 가지 환란을 예상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여러 믿음의 지도자들의 경험이고 또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와 같은 고백들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시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성도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구약시대의 성도를 말하고 있다고 보고 예수님의 증인들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벨론은 단순히 로만 캐톨릭 이상을 의미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바벨론은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를 의미합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휴거 때 들려 올라가되 바벨론 땅에 남은 자들의 집단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개신교와 로만 캐톨릭 그리고 이단들의 교리를 포함하는 혼합적인 종교 사상으로 휴거에서 제외될 반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합된 사상으로 모든 종교적 과오와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하나님의 적이었습니다. 우상에 나름대로 절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시브리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다니엘서에 보면 세 명의 그 시브리 소년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바로 그것도 바벨론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자기가 여자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에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이 처음 본 것을 통해서 놀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이전에 놀란 경험이 있지만 요한에게 있어서는 정도가 매우 심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천사는 요한에게 그가 기이 여기는 이유를 묻게 되는 것이죠. 자,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짐승은 로마 제국의 과거 역사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시방 없으나 요 뜻은 요 표현은 로마 제국의 오늘날 분열된 상태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로마 제국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유럽의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그랬잖아요. 이것은 사단에 의한 로마 제국의 활동 재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하나로 다시 통합시키려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샤를 마뉴,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린 또 어떤 사람도 그러한 노력들을 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이 책들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뭐 이 국제 기구들이 있잖아요. 유엔이라든가 이런 국제들이 기구들이 있고 또 유럽 연합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시도했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적 그리스도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다시 하나로 통합시키는 세력이 될 겁니다. 또 보시면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강력한 권세와 함께 나타나게 될 로마 제국의 재등장은 구원받지 못한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경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쿠데타의 놀란 성도를 거둔 적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성령의 마음을 간직한 채 지혜로우며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고 27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시면 일곱 왕이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의 권위 있는 주석가로 알려진 뉴엘과 고베트를 포함한 일부 성경 해석가들은 이것이 개별적인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베트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를 들고 있어요. 줄리어스 시저는 암살을 당했고 디베리오는 독살 후 화형을 당했고 갈리굴라는 암살을 당했고 글라우디오는 독살을 당했고 네로는 자살을 했다 하는 겁니다. 또 거기 보시면 하나가 있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사도 요한 시대에 살았으나 역시 암살당한 도미티안을 말한다고 봅니다. 또 보시면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또 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가 중에 스코필드라든가 월터 스코트 같은 그 성경 해석가는 일곱 왕을 로마가 그동안 경험해온 여러 형태의 정부 조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 여러분들이 그 아까 우리가 읽은 그 7절에서 10절까지 아니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라고 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여섯 번째 혹은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 조직된 제국의 정부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때 도미티안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추방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왕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단에 의한 정부 조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어떠한 해석을 택하든 관점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가 재등장한 로마 정부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17장 11절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 짐승은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뭐 보통적인 일반적인 그런 성경 해석 법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여덟 번째 머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인 개인 황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은 여기서 그 정도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 가운데 작은 뿔로 언급된 자입니다. 작은 뿔은 자기가 권세를 잡을 때 다른 세 뿔, 즉 세 왕을 물리치게 되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다니엘서 7장 8절 그리고 24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연구를 우리가 쭉 해보면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나눈 내용이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었어요. 그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물 이것은요 세상의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적인 집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해석은요 구약에 사용되고 있는 것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사야서 8장 7절 시편 18편 이런 내용들을 해석할 때 그 물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자리 그것은 그녀의 통치가 한시적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불이 또 나오죠. 그렇죠? 이 12절에 설명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여러 분할 지역을 다스릴 열 왕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양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더욱 강화시켜 짐승으로 하여금 세계의 독재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자신의 높은 자리를 음녀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죠. 그것은 그녀가 짐승의 영광을 함께 나눔으로 그의 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음녀를 미워하게 되고 열왕이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배교한 교회와의 관계도 청산을 합니다. 배교한 교회에 대한 증오심은 그러한 반응이 교회의 뼈를 취해서 그것을 불태우는 식인종처럼 묘사될 만큼 아주 그 광포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처럼 엄청난 증오심은 거짓된 교회를 파멸시킬 겁니다. 이러한 것이 거짓된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교회는 결코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교회는 결코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들림받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된 교회는 마침내 적 그리스도에 의해 파멸되게 될 겁니다. 배교한 교회가 제거되듯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의 길이만큼 또한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여기 보시면 그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종교 제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는 또 성, 그러니까 로마 성읍으로 정체가 더욱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배교한 나름대로 좀 귀한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교한 교회에 대한 끔찍스러운 장면인과 동시에 종말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결코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소개할 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불신앙이 가져다 줄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한 자들의 집합 장소가 될 바벨론은 인간에게 교만한 마음을 자극하는 또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배교적인 행동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진리를 거절한 인간에게 남은 한 가지의 선택은 무서운 거짓, 그러니까 엄청난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에서 보는 것처럼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함께 인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잘못과 죄가 가져다주는 징벌입니다. 우리 미기 성경 강의를 애청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대환란의 고통을 면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고마운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동시에 앞에 놓여 있는 이처럼 무서운 기간을 직면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사실들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7장과 요 18장, 특별히 우리는 두 개의 바벨론을 이제 소개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7장에서 바벨론이 교회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18장에서 바벨론은 경제와 관련된 바벨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17장의 바벨론이 환란기에 들어간 어떤 그 배교한 교회와 관련된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바벨론이라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18장의 바벨론은 정치적이며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상업, 그러니까 교육의 중심지는 세상의 왕들이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경제성장이라든가 뭐 어느 정도 GNP를 이룬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세상의 왕들이 목표로 하는 삶의 가치들이니까 그러한 상태로 이 모든 것들이 치 닦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바벨론은, 그러니까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런 두 개의 바벨론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성함으로 종말을 대비하고 말세지마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밀의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환란기의 절정기에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매기 목사님이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의 그 대상으로 적 그리스도의 신상을 세우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업적인 바벨론은 세계 교육의 중심지로 재건될 고대의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성읍은 짐승이 정치적인 권세를 행사하게 될 마지막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